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전자기기 제조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때문에 신제품 출시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위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어제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용 컴퓨터 시리즈인 메이트북 신제품 출시 계획이 있었지만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안타깝게도 지금 상태로는 물건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를 막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위 최고 경영자는 강조했습니다. 화웨이는 노트북 컴퓨터 생산에 인텔이 만드는 칩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미국 회사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16일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뒤 관련 물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생산과 영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품 출시 중단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오늘 판문점에서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를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리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 등과 함께 오늘 오후 5시부터 15분 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등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한 별도 메시지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기대했던 북한 측의 조문단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으며 앞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수령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따뜻하고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어느 시점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결정에 따라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주둔 병력을 1,000명 추가한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의회 전문지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폴란드에 대한 미군 증파가 양국 군사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여는 중대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동시에 나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지난 2014년부터 폴란드에 4천여 병력을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오늘로 예정했던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입법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관련 회의 소집 연기를 발표하고 의장이 향후 일정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홍콩 입법회는 오늘 오전 11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2차 심의를 한 뒤 2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심의 강행 방침을 일단 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오늘 입법회 주변을 비롯한 도심 주요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입법회 인근에 모인 시위대 5천 명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홍콩 시내 주요 상점 수백 곳이 연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 개최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물론 편지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시점이 전날인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it could happen, but I want to bring it further down the line. Look, in the meantime, he's kept his word. There's no nuclear testing. There's no larg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핵실험이 없고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매우 짧은 단거리였을 뿐이라며 단지 단거리를 시험한 것으로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약속을 지켰고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And I'll say it again.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and he'll be there. I think that North Korea under his leadership, but
북한에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거듭 강조한 뒤 이런 점을 누구보다 더 잘 느끼는 건 김정은이라며 그가 이해하고 있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 체제 아래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행정부와 상관이 없는 일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 개최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아직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압박 캠페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북한의 결심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re,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I mean, it's really Kim Jong-un holds the key.
볼튼 보좌관은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북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물론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이 진정으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준비된다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 그들이 일정을 잡기 원하는 어느 때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in defiance of a lot of the conventional wisdom, has held two summit meetings with Kim Jong-un. He's given him.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에게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미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훌륭한 경제적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을 열어두었고 그들 북한이 해야 할 전부는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말한 건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hat they've said was that they're not going to test ballistic missiles.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다른 많은 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전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튼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자신이 2006년 첫 대북 결의의 작성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이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 국무부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맺은 4개 합의 사항을 모두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협상 상대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요구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모든 약속에 대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완전한 비핵화,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 미군 유해 발굴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항 가운데 3번 항인 비핵화를 첫 번째로 명시하고 4번 항인 유해 발굴까지 동시적 병행적 추진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 주목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가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맞교환 방안 등을 제시하며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우리의 전 세계 파트너들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일치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가 보내드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년간의 미북 간 만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1년 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역사적인 미북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새 출발을.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싱가포르 회담이 굉장한 만남이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그 누가 예상한 것보다 더 괜찮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며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첫 번째 불협화음은 회담이 열린 다음 달 바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떠난 직후 북한이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맹비난한 겁니다. 미북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7월 12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며 이를 잠재웠습니다. 이후 진전되는가 싶던 관계는 머지않아 다시 삐그덕거렸습니다. 8월 23일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 발표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알렸는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한 발 나아가면 또다시 뒤로 가는 양측의 제자리 걸음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9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평양 방문 요청을 받은 뒤 10월 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어 11월 5일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을 발표했는데 이틀 뒤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엇박자가 계속되는 양측의 실무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화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9년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며 2차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조만간 다시 만남이 있을 것이며 김 위원장과 자신 둘 다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의 발언 이후 1월 18일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연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또다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을 발표했고 두 정상은 2월 27일 약 8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다시 마주앉았지만 비핵화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접근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협상 결렬 이후 양국은 상대방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겼고 미북 관계 역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협상 상대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양측의 대화가 사실상 끊긴 가운데 김 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를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비핵화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5월 4일과 9일 각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미사일에 불과하다며 대화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앞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미국과 북한의 불신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뷰에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 보도. 내일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일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북 정상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이렇게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 간에 따뜻한 친서들을 교환하고 있고 그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대화의 의지가 표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 문제는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미북이 친서를 교환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친서 역시 사전부터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전달됐다는 점과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을 때도 양국 정상들의 친서가 교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마침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같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피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국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나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 남쪽 땅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합의했고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수하고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언제든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남과 북 유엔사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남쪽 구역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노르웨이처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의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지역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패트릭 샤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달 말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샤너헌 대행은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선박 사진을 포착한 증거 사진을 중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31일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선물이라며 사진첩 한 권을 건넸습니다. 32쪽으로 된 책자에는 북한 선박이 중국 연안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유류 거래하는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 등이 담겼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추가할 것이 없다고 답해 사실상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책자에는 사진이 찍힌 일시와 장소, 상황 등이 명시됐으며 북한이 중국 근해에서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2018년 6월 7일 찍힌 사진에는 북한 인공기를 개항한 유조선 금운선 3호와 파나마 깃발에 단 유조선이 호수 등을 연결한 채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선박은 지난해 10월 선박 간 불법 환적 혐의로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당시 웨이 부장에게 중국 해안에서의 유엔 제재 이행은 미국과 중국군 당국의 잠재적인 협력과 공조 분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진첩 전달은 셰너엔 대행이 고안한 것으로 책자에 들어가는 사진과 정보를 기밀 해제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첩을 건네받은 웨이 부장은 당시 논란 기색으로 이를 받아들고는 동석한 참모에게 곧바로 넘겨줬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미중 국방장관 회동 다음 날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과 함께 북한의 해상 환적 근절 등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지난달 와이스 어니스트 호 억류 과정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 지원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신속 대응 선단의 편성도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10일 각국 언론과 전화회의를 열고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경비함의 활동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페이건 사령관은 버솔프함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미 해군 칠함대와 인도태평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 대북 제재 작전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솔프함은 지난 3월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한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건 중장은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버솔프함의 지원은 규범과 질서에 기초한 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를 압류한 데 대해선 법무부 등 미 연방정부 핵심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선박과 선원, 예행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safety of the crew, safety of the vessel and ensuring that the tow and the
페이건 중장은 와이즈 어니스토가 실은 북한산 석탄을 압류하지 않고 다른 배로 하역하도록 한 데 대해선 여러 정부 기관들의 결정이었다며 화물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But I have to confess I have not followed what ended up happening with the cargo.
한편 페이건 중장은 오는 8월 두 척의 국가안보 관련 최신 쾌속정의 취역과 함께 호놀룰루와 괌에 각각 세 척의 신속 대응 쾌속정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규범과 질서에 기초한 태평양을 만들고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은 로키 산맥부터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르는 태평양 지역 모든 해안경비대의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언론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 일본, 한국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넓히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도와 스리랑카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 배석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조율하고 북한과 다른 공통된 도전을 향한 연합된 접근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삼각동맹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개성공단 대표단이 미 연방 하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주관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은 비핵화 합의 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은 11일 의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선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든 자신이 지지하는 부분적 비핵화든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에 관한 우려도 현재로선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북한을 관통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철도 연결 사업도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선결돼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디추 민주당 하원 의원도 셔먼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무기 개발 때문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추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북한으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해 듣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공단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이날 의원들을 상대로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단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은 대북제재 강화법상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자원 활용과 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며 미국이 공단 사업에 진출한다면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가 평화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참석자는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주디추 하원의원, 앤디 김 하원의원 3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들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느라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설명회 종료 무렵 참석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우려가 해소됐는지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한동맹을 지지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10일 공개됐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meet that threat, that's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we can send to North Korea.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영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홍콩 당국이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로 논란 많은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 이란을 방문해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중재에 나섭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군요.
네, 홍콩 시민 수만 명이 12일 아침 일찍부터요.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 주변을 빽빽이 에워싸고 주변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시위대는 전날 밤부터 입법회 건물 주변에 모여들어서 인근 도로를 점검하고 금속 바리케이트도 설치했는데요. 예, 최루탄과 경찰봉 등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CNN 등 주요 언론은 20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논란 많은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인데요. 이 법안은 중국과 타이완, 마카오 등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하지만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매체들은 이번 시위는 표면적으로 범죄인 인도법 반대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 당국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지금 일국 양제 체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오는 2047년까지는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에 따라서 홍콩은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체제,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 하죠?
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은 이 홍콩의 행정 김정 수반인 행정장관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무려 79일 동안 홍콩 도심을 점거했던 대규모 시위였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우산 혁명 이후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한 적은 거의 없어서 이번 법안에 대한 시위대의 결연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도로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 장소가 홍콩 입법회 주변이네요.
네. 이 홍콩 입법회에서 이날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입법회 주변으로 집결한 건데요. 원래 홍콩 입법회는 이날 오전 11시 개회해서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건물 주변이 봉쇄되자 홍콩 입법회는 이날 아침 서둘러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당일 일정을 취소했다죠?
네, 캐리 람 장관은 시위대 규모가 점점 불어나면서 이달 오후 잡혔던 기자회견 등의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행정장관실은 전날 행정장관 집무실 등으로 법안을 철회하고 사임하지 않으면 람 장관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여러 통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캐리 람 장관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홍콩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위자들은 람 장관이 홍콩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그래도 법안 심의는 강행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개회해서 심의를 할지는 구체적인 시간표는 게시하지 않고 심의와 토론에 66시간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20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홍콩 입법회 의석은 총 70석인데요. 친중국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지 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막기는 쉽지 않은 전망의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홍콩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 손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민의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 당국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건 오이테거스 국무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범죄인 인도법은 홍콩의 인권과 자유, 또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면서 시위 참여자들과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 소식 살펴볼까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감이 도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 이란을 방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는 게 1978년 후 8년에 후쿠다 다케오 총리 이후에 41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오전에 이 하네다 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로 이란으로 향했는데요.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고요. 13일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이번 이란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관심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표면화된 얘기인데요. 지난달 26일에 이 도쿄 롯폰기에 있는 한 일본식 선술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알고 있다. 총리가 이란에 가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반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이란 방문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란도 일본을 통한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중순에 일본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으로부터 이란 방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르테자 라흐마니 일본 주재 이란 대사도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일본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란 핵 합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일본은 원유의 상당량을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광역한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이란 방문이 차기 총선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이 매우 고조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중동 지역에는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반발해서 이란 핵 합의 이행의 부분적 중단을 발표하면서 핵 개발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도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 폭격기 부대를 중동에 배치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란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핵무기 폐기라고 말하면서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아베 총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정치 소식 살펴보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5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갈 테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명이 넘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대방을 서로 비판하고 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일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를 동시에 찾았는데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은 11일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미국의 중심 가치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같은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요,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전과는 다르고 느린 것 같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건강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 다 70대입니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76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로 73살 생일을 맞게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3살 더 많은 겁니다.
네.
만약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할 때는 나이가 만 78살로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들에게 별명을 자주 붙이곤 하는데요. 그동안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가리켜서 졸린 조라고 부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이오와주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부터도 존경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또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찾은 아이오와주,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첫 격전지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곳입니다.
예.
이 아이오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후보는 조기 사퇴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선거 당시에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하면서 원동력을 얻었었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포인트 차이로 이겼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주요 산업이 농업인데요. 아이오와 농민들이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이오와 방문은 바로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아이오와 유세에서 이 에탄올 생산 시설을 둘러보는 등 에탄올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에탄올은 이 강냉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에탄올이 15% 함유된 휘발유를 여름철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최근 퀴니피엑 대학교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대 40, 한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또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인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연 등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8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기온은 16도, 최고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신우주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2도. 강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5도, 최고 29도. 해주와 개성 맑고 해주 최저 16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16도, 최고 27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겠고 최저 14도, 최고 28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9도, 최고 24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12도, 최고 27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8도.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전자기기 제조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때문에 일부 신제품 출시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위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어제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용 컴퓨터 시리즈인 메이트북 신제품 출시 계획이 있었지만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안타깝게도 지금 상태로는 물건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최고 경영자는 이어서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를 막아서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는 노트북 컴퓨터 생산에 인텔이 만드는 칩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16일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뒤 관련 물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생산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어 온 가운데 제품 출시 중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판문점에서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를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리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 등과 함께 오늘 오후 5시부터 15분 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허 통일부 차관,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등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한 별도 메시지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희망을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는데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오늘 B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으며 앞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수령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따뜻하고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어느 시점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였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결정에 따라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주둔 병력을 1,000명 추가한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의회 전문지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폴란드에 대한 미군 증파가 양국 군사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여는 중대한 조치라면서 동시에 나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지난 2014년부터 폴란드에 4천여 명 병력을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오늘 예정했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입법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관련 회의 소집 연기를 발표하고 의장이 향후 일정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홍콩 입법회는 오늘 오전 11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20일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심의 강행 방침을 일단 접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오늘 입법회 주변을 비롯한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